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자의 것.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38일째 됐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는가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우리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든데 이렇게 은혜 충만한 교회 주시니 감사하고, 세상은 너무나 사납고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족한 죄인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고난받으신 후에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시작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포를 푸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땅의 제국을 바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땅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음 대선에 누가 될 정권을 잡을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서나 이루어질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질 모든 열방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파도가 시작될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을 준비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길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그 길은 성령이 끌고 가시는 길인데 그 말씀으로 그 마음밭에 길을 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마른 뼈들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뼈들이 붙고 나서 생기가 불어들어왔죠. 말씀으로 준비된 심령 속에 성령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뭔가를 해야 되죠.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야 돼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 성도 위에 이제 그 주님 가시고 나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설렁설렁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뺄셈을 하면서 덧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설렁설렁한 사람들이 좀 거품이 빠지면서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넘게 목격했고 예수님의 약속을 다 들었는데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중 20%도 안 되는 120명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들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사모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짜 머리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역사의 주역이 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좀 새 역사를 시작하더라도 좀 안전한 다른 곳에 가서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내가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꼭 가 있으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곳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장차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그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단결해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로 잠시 충격을 받고 다들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그들은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야 성령이 와요.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고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었는데 여기서 사도로 명칭이 바뀝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고 사도는 예수님이 이제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땅끝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반드시 예루살렘이 그 출발 스타팅 스테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거대한 회개운동이, 거대한 이 세계복음화 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가능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묵히셨지만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자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자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들어도 엄청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령은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위로부터 입혀주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밑에서부터 수련해서 끌어올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100%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이 12명의 사람들이 세계를 그렇게 단시간 내에 뒤집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면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그들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가장 큰가 하는 문제로 날카롭게 싸웠고 질시되어 있었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이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죠. 사실 서로 잘잘못 따지자면 할 말 많았죠. 베드로한테는 네가 어떻게 수제자로서 주님 부인할 수 있냐, 어떤 사람한테 누가 가룟 유다를 드렸느냐, 그리고 야고보 요한한테 넌 어떻게 주님 십자가 앞두고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막 이런 말로 제자들이 서로한테 책임 전가하고 분열할 수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령이 임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도 너무나 큰 분열과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너무나 제가 가슴이 메입니다.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부추기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교인들과 목사님들과 이 장로 권사님들이 원수처럼 싸우고 서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겠구나. 기도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만약 지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와의 찝찝한 부분, 반목과 껄끄러운 갈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서로 회개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갈등은 없습니다. 서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오해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화 시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문제를 크게 불리는 거지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개혁도 형제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모임 안에, 사역팀 안에, 목사님들 간에 평신도와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오해나 분열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tantly in prayer, 집중해서 devoted to prayer, 기도에 헌신했다고 되어 있어요. 뜨겁게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말고 딴짓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초점이었어요.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사이드 메뉴지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올해 우리는 영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사역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은 회의하지 않았어요. 세미나 열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미나가 많고 논쟁이 많고 회의가 너무 많고 집단 행위가 너무 많고 SNS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비상시국에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같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때로는 가끔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이런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해야 돼요. 그들은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체험했지만 결정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기도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사역하느라고 이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것보다 몇 시간 기도하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진실했습니다. 기도는 고상하게 앉아서 울퍼대는 한수의 그런 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발버둥이에요. 영혼의 통곡이에요. 절망감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간절함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살았지만 주님의 일을 해봤지만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되는 게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할수록 피곤해지고 사나워지기만 합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지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한 약 열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들은 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다락방의 합심 기도는 자신들 각자가 뭐 무병장수하게 해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은밀한 골방 기도가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기도라면 이 마가 다락방의 이 합심 기도는 공동체 전체 위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였어. 한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대한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였어. 우리 40일의 기도가 그런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응답을 받지만 우리 교회 전체 위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인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겨울을 다시 봄으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부흥의 시작이 되는 영적인 균열점이 바로 이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 재직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리더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모임이, 여러분이 이끄는 모든 순들이 불같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이 많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구심점이 되는 리더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그걸 뚫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룹에 말이 많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아직도 힘이 안 빠져가지고 말이 많은 거니까 그냥 말할 힘이 없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옵니다.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비전도 주셨는데 실제 다락방에 와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의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함께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핑계는 많았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없으면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핑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죠. 함께 기도하다가 그 120명만 성령 받았어.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 역사에 세계 부흥의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교회도 보면요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똑똑한 아이디어 내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책임지는 사람 별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꿈을 이뤄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동키호테의 망상이 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꿈꾼다면 우리가 함께 엎드려 손잡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5절 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아직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 성령 세례가 뭐지? 성령 세례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듯이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게 푹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령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는다는 말은 이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요. 덥석덥석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받는다는 건 완전한 수동태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목말라 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해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잠잠하시다고 해서 조급해서 내가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는 안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딱 샀지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듯이 이미 구원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왔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세례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기독교 에센스에서 배우셨죠? 세 가지 큰 축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이 내게 확신으로 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식이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정말 내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죄 용서와 거듭남에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사실 물세례는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이도 커플이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 낄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일어나는 사랑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의 보혈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살아가면서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운이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새롭게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둘째로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구원받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마귀의 씨가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씨가 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의 잔재가 조금씩 남아서 계속 꿈틀대거든요. 마귀가 그걸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러기에 맞서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죄로 인해 깨뜨려지고 부패되었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해 가시면서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인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이 변합니다. 방언이 터지는 것이 진짜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기도하면서 제 영혼을 만지시옵소서. 제 안에 욱하는 성격, 예민한 성격,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격, 불평불만이 많은 성격, 남을 시기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성격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우리의 못된 옛사람을 깨어버리시고 성령의 인품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사역이 달라져요. 메시지가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이 재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 쭉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겁쟁이 열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실 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붙드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겨우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시카고의 디엘 무디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아무리 커도 내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 아멘하고 그 사명을 받으세요. 그러면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확연히 달라든 찬양을 부를 때요, 찬양 사역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파워가 달라요.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가대가 음악성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미 우리 아마추어들은 거기가 거기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가대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면 찬양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또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설교는 달라요. 성령받은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딱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목소리도 별로 안 높여요. 힘도 안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장벽들이 무너지고 기적 같은 돌파구들이 열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순장은 달라요. 그렇게 막 전화통 붙들고 안 살아도 순원들이 끌려옵니다. 그 순예배에 가면은 순장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도 순원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40일째 어떻게 그 혼자 설교를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받아야만 합니다. 능력을 받으면 사명이 커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성령 세례는 또한 끊임없이 갱신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고 탈진될 때,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올 때, 은혜가 목마를 때, 그것은 우리는 새로운 성령 세례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순종하면서 갈망하셔야 돼요. 메마른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성령의 생명수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지친다. 열매가 없다. 지금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새롭게 체험해야만 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의 그 불같은 뜨거움을, 그 감동을 나와 내 형제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40일의 불같은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2017년은 성령의 시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는 기적의 시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 개인이 아니라 온 교회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병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불편했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못된 성질도 고쳐지기 시작하고 없던 능력도 생기며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온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 교회 위에 주시옵소서. 온 교회 위에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안에서 서로를 향한 반감과 갈등들이 녹아져 내리고 지친 내 어깨에 새로운 힘이 생겨지며 하늘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